네, 여러분 혹시 지금 시계를 차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번쩍 손을. 네, 시계. 네, 저도 차고 있는데요. 네, 시계 차고 계신 분들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안 차고 계신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이렇게 손목 시계가 있고 뭐 탁상 시계가 있고 뭐 벽걸이 시계가 있고 시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좋은 시계와 나쁜 시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사실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 이 시계는, 이 제가 차고 있는 손목 시계는 나쁜 시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계가 지금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계속 8시 10분이에요 지금 이 시계가. 예, 그런데도 차고 왔습니다. 예, 설교 때 써먹으려고. 네, 차고 왔어요. 예. 예, 나쁜 시계입니다. 왜 그렇죠? 시계의 목적을 온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간을 잘 나타내는 것이 시계의 목적입니다. 시계가 뭐 아무리 비싸고 아니면 아무리 크고 뭐 작고 뭐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시계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시계가 그 목적대로 시간을 잘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가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뭐 좋아 보이는 시계라고 하더라도, 비싼 시계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잘 나타내지 않고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 가치와 값은 완전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한낱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만들어짐, 그 만듦 자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의자 하나를 만들다 하더라도 그 의자는 앉기 위한 것이고, 종이 비행기 하나를 접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전시용이든 날리기 위함이든 무언가를 위한 목적이, 만듦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신자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신자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로 창조된 바 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또한 만나고 그 창조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창조주로 인해 피조된 피조물은 반드시 또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목적이 있다면, 창조되었기에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그란 탁상 시계가 되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공처럼 보여서 어떤 어린아이가 그걸 공으로 사용하고 던지고 가지고 논다면 그 시계는 부서지는 것처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그 피조물이 쓰임받을 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쓰임받는 피조물은 결국 어떻게든 부서짐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금하신 것인다, 금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계명들과 명령들과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면 그런 것을 사실 깊이 들여다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는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 창조에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목적대로 온전히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에 참된 복과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은 결국 부서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케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위는 뭐 나 모르겠고 필요 없고 그냥 내 유익이 전부야. 내 기분 좋은 게 그냥 최고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사실 어떠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위의 지인들을 볼 때에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만날 때가 있죠. 정말로 나밖에 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위는 진짜 필요 없다. 내 기분 좋은 게 최고다 라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주위에 누가 사실 있겠습니까? 그런 내가 정말 나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그러한 삶은 관계의 부서짐을 결국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삶의 또 목적이라면 어떨까요? 돈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돈은 벌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돈은 벌 거예요.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정말 인생의 주 목적이 돈 버는 것에 있다면 건강이든 관계든 가정이든 무언가가 부서져도 부서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정말 계시기에 그 창조주의 마음에 합한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진정한 그 생명의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시계를 공과 같이 던졌을 때 그 시계가 부서지는 것처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지속한다면 그 삶에는 뭔가 부서져도 부서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서짐은 사실상 창조주가 너 왜 그렇게 살아 하고 벌하는 그런 벌받음의 개념이 아니죠. 너무나도 지극히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서 떨어지면 당연히 썩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무가 나뭇가지에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썩는 게 그냥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창조주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인 존재가 그 목적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면 그 삶에 있어서 뭔가 부서짐을 겪는 것은 어떤 벌받음의 개념을 넘어 너무나도 그저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생명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위해, 그러한 삶을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 참된 결국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위해 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또한 누리게 하는 그 삶을 위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한 그 삶을 사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기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는 그 구원을 위해 그 길을 나아가심을 기쁨을 위하여 하시고 기쁨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것이 기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좋은 말씀들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제자들과 밥도 먹으시고 많은 무리들과 식사도 나누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주된 목적, 주님의 기쁨되었던 그 일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직후, 예수님이 아직 아기이실 때부터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라고 이제 13절이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1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한 그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탄절 기간을 지날 때면 언제나 읽게 되고 보게 되는 딱 성탄 스토리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황금, 유향, 몰약을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왔습니다. 이 선물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의 향, 그 향이 끊이지 않도록 향을 계속해서 피우는 그런 데 쓰임을 받는 유향을 또 선물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몰약은 여러분 시체에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지금 아기에게 벌써부터 죽음을 준비함을 뜻하는 그 몰약이라는 선물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이 아기 예수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믿음의 선물을 지금 아기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러한 믿음의 선물과 이 메시아를 가장 처음으로 경배하는 이 경배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물과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 받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다라는 얘기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천문학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동방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함으로써 이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실 당시, 그 십자가 죽임을 당하실 때의 머리 위에 붙어 있었던 죄패,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려 있었던 그 죄패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어떠하셨던 것입니까? 이미 이방인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며 만왕의 왕이셨음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임을 당하실 때에는 그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으나 사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며 그 이방인들이 메시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만나 그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이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그 아기 예수의 때로부터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장면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현몽하여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심으로써 만왕의 왕이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든 찾아 죽이려 했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헤롯은 대체 왜 이 아기 예수를,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을까요? 사실 헤롯은 왕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식민지 아래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의 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할당하여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헤롯을 그 관리인처럼 그냥 이제 일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봉왕으로서 자신이 왕이다 생각하여서 이 헤롯은 아기 예수, 그 메시아의 태어남, 그 태어남을 예고한 그 예언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예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왕인데 그럼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명예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왕도 아닌 그 왕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고 그 위협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것이 무슨 큰 위협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아무 위협이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였어요. 헤롯의 뭐 왕도 아닌 그 왕의 그런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위협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위협 없는 전혀 걱정할 것 없는 그런 아기 예수의 건강한 그냥 삶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그 위협 가운데 그 위협을 피하여 갈 길을 오히려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위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헤롯 왕의 위협으로 인하여 도망가게 할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도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 왕도 아닌 왕의 그런 위협을 위협적으로 느낄 것도 아닌데 도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망길을 내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셔서 피할 수 있게 하신 인도하심이 있긴 하였지만 굳이 그렇게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혀 그런 헤롯의 위협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헤롯은 그냥 쳐버리실 수도 있으실 것인데 그 위협을 없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는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위협을 겪으시며 도망을 가셔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가 헤롯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 도망해서 애굽으로 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더 크고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그 말씀에 키가 있는데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 헤롯이 막 널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기 잠깐 도망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망갈 길을 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더 높고 위대한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미 다 아시고 다 계획이 있으셔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15절이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게 하시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는 애굽으로부터 다시 불러서 아기 예수가 나오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죠? 출애굽 사건을 당연히 연상케 하는 예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가리키죠. 결국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애굽에 계셨다가 애굽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오시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로 보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구원이 오직 이 아들 안에 있다 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를 통해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예언적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셨기에 그 구원을 목적으로 이미 아기 예수의 그 시절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내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위협이 있을 때가 있고 위험이 있을 때가 있고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이 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시켜주는 그런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과 위험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더 크고 높고 위대한 섭리와 뜻과 계획과 은혜 가운데 나를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은 사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 건진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 뭐 어떻게 하고 있기에 구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죄의 그 죄악된 모습의 단면을 본문에 이어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심히 노하여 화가 난 헤롯은 그 명예욕에 어리석은 인간의 그 사고로 인하여 눈이 멀어서 베들레헴 전체와 주변 지역의 모든 아기들을 실제로 다 죽여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이에요. 그죠? 그냥 내 자리 하나 차지당할까 봐 내 자리 하나 지키려고 내가 왕이고 싶어서 왕도 아닌 이 왕이 오직 그 욕심 하나로 두 살 아래 아기를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 이 죄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주 우리와 동떨어지고 멀어 보이는 실제로 2000년이 넘는 예전 일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죄악스러운 모습과 이 죄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와 사실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항상 꿈틀꿈틀 되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마치 헤롯이 행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끔 하는 그런 포텐셜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의 죄악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림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지금도 열심히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실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보시면 17절과 18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17절과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헤롯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17절과 18절이 아주 놀라운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16절만 읽었을 때 이 헤롯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에 놀라지 않으며 그 일조차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바대로 일어난 일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두 살 아래부터의 아기들이 다 그냥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천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비극적인 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탄생이 이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을 몰고 온 것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둠에 묻힌 이 세상 가운데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어둠에 통곡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오직 유일한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둠 때문에,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여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때때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비극적인 일과 같이 그런 일과 같은 그런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도 실제로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지금 뭐 헤롯이 두 살 아래부터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이런 극악무도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면 수많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지침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으나 그러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다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임한 유일한 내 삶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봄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을 이루심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분명하게 계시기에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안에서만큼은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거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은 여러분 차선이 아닙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런 걸음일지라도 그것을 플랜 B로서 이루시는 차선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은 놀랍게도 플랜 B 플랜 A를 오히려 더 뛰어넘는 내가 넘어지기 이전에 나아갔을 모습보다도 더 놀랍게 더 놀랍고 더 뛰어나고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가장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시는 선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위협과 위험과 어려움을 단순히 그냥 없애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길을 내시며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한 섭리와 뜻과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놀래키시며 더 놀라운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의 눈이 가리워 전혀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의 삶에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과 바로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일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 빛이신 주님을 보고 그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더 밝히 보고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을 온전히 아뢰고 올려드림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그 어떠한 시기와 시간을 지날지라도 기쁠 때에 찬양케 하시고 슬프고 지칠 때에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함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그 섭리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겸손함 가운데 고백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가오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 참된 기쁨과 그 은혜와 능력이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그 삶의 마지막에서도 죽임을 당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그 은혜 안에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의 은혜가 나를 살려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뿌리내려서 삶 가운데 높여 열매 맺혀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변화시키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하고 붙들고 아버지 살아나아가게 하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위협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 아니고선 한치 앞도 볼 수 없어 방황하는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믿음의 눈을 들어 돌려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더욱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 겸손히 주 앞에 낮아지고 낮아짐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선교와 일상의 예배, 그 삶의 예배 자리로 또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